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침에 새벽에 나오는데 그래도 어제 저녁보다는 좀 덜 춥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람이 어제 저녁에는 굉장히 많이 불어서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 끝나고서는 한 11시쯤 집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춥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 설교하러 못 가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간이 참 기대가 되었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페이스북이라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있습니다. 지금은 메타라고 이제 사명이 바뀌었는데 그 회사의 CEO 마크 저커버그가 2015년 12월에 페이스북에 딸과 함께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서 아내의 출산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딸에게 보내는 이제 공개 서신을 갖다가 이제 굉장히 길게 이제 썼는데요. 맥스를 수신자로 하는 A Letter to Our Daughter라고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그 편지에는 부모가 된 기쁨과 함께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한 번쯤은 상상해봤을 세상인 것 같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는 세상,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너나 할 것 없이 공평하게 모두가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평화와 번영의 기운이 넘치는 세상, 이런 세상이 오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면서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야 할 책임을 느낀다며 자신이 가진 주식의 99%, 당시에 한 450억 달러 되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기부하여서 그런 일들을 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딸이 태어났다는 것이 자신에게 너무나 소중한 일이고 그들의 일생에 있어서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일이니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모두 기부하여 이 세상 가운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딸을 기념하는 멋진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나의 사건을 오랫도록 기억하기 위해서 또한 한 장소에 보이는 이 기념비를 세우기도 하고요. 때로는 함께 모여 그 날짜를 기억하며 하나의 사건을 기념하며 추억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종종 말씀하시죠. 대표적인 기념비가 바로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데 큰 장애물 앞에 서게 됩니다. 물이 불어난 요단강 앞에 서게 되죠. 리더십들은 어떻게 요단을 건너야 하는가 굉장히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계를 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제사장이 발을 담그니까 저 멀리 아담 지방에서 이 물벽이 생겨서 갈릴리 호수로부터 급하게 흐르던 물이 끊기고 요단의 바닥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광야의 조상들에게 말로만 들었던 그 홍해의 기적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동 명령이 있자 이것이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도 모른 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닥을 밟고 건넜을 거예요. 엄청난 역사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잠시 서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여리고 성으로 달려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잠시 멈춰서라, 그리고 기념비를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분의 역사를 맛보았다면, 그것을 경험했다면 그것을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고 승전보를 울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무엘이 기념비를 세웁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미스바는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장소죠.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를 세워서 에벤 에셀이라 하라 기념비를 세웁니다. 에벤 에셀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12절 앞절의 말씀을 보면 이 기념비가 세워지게 된 스토리가 쭉 나옵니다. 어제의 이제 스토리인데요.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하여서 한번 교훈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에벤 에셀이란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또한 이 기념비를 세움으로써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념비를 세워야 하는데 이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 또한 이 기념비를 세움으로써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것, 이것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3절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아멘.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좋은 리더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사무엘이라고 주어가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이후에 7장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반복이 되어집니다. 이 사무엘의 활약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서를 보면 그 시대의 특징을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잘 보이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모두 타락하여서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없는 시대라고 했던 것이죠.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택하시고 그를 세우시며 어린 시절부터 그에게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심지어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제사장인 엘리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무엘의 말씀을 듣고 이 회복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리더, 말씀으로 잘 훈련받을 리더가 있어야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15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평안했다라고 기록을 하죠. 여러분 말씀을 소유한 리더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에서 목회자가 리더가 되어지는 이유죠. 목회자가 뛰어나서 뭐 약점이 없어서 리더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무엇보다 이 말씀의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그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회자는 말씀을 소유한 자로서 그 말씀대로 성도를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음으로 양육해야 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지켜질 수 있도록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의 은사가 있는 이 동역자들을 세워서 모든 이 교회의 사역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가만히 보니까 좋은 리더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소망하는 것은 이 말씀의 리더들이 우뚝우뚝 세워져 정말 우리가 에벤 에셀을 경험하며 또한 에벤 에셀의 기념비를 세우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는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7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개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시간이 20년이라는 시간이 나오고요. 그 앞에 보니 하나님의 궤가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궤는 이 실로에 있는 성막에 있어야 정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 끌고 나아갔다가 빼앗기게 되었죠. 어리석은 인간의 처절한 실패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블레셋의 모든 도시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손 가운데에서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자신의 성들에서 하나님의 궤를 떠나보냅니다. 그것이 이 벳세메스 지역을 거쳐서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오게 된 것이죠. 이 블레셋과의 전투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굉장히 피폐했습니다. 예배를 멸시하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하여서 온 백성들이 제사를 온전하게 드릴 수가 없었고,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겼고 하나님의 궤를 부적처럼 여긴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인 피폐함이 회복될 때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운동선수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상입니다. 한번 부상당하면 경기장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부상을 치료하면 이제 재활훈련을 거치게 되는데 그 기간은 부상의 정도, 얼마나 많이 다쳤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단순한 근육의 부상이면 짧은 시간 재활치료하면 되는데 만약에 뼈가 부러졌다든지 그보다 더 심한 부상을 당하면 수술과 회복의 시간을 거치고 또 재활훈련을 거쳐서 다시 경기장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비교해 본다면 20년이라는 시간의 회복의 기간이 필요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바닥을 쳤다는 거예요. 그 회복의 시간을 지나 온 족속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을 때 사무엘이 제안하는 것이 있죠. 너희들 가운데에서 우상을 제하라. 여러분, 이 말이 참 신기합니다.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너희들 가운데에서 우상을 제하라. 이 말은 마음에 있는 그 작은 것, 정말 그 작은 것까지도 모두 우상이 있다면 불태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꽤 오랜 시간을 그 땅 가운데서 거하게 됩니다. 이 모세가 하산이 늦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디로 나아갈지 모르겠는데 매일같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들을 리드했던 리더가 사라지니 굉장히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결국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보이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며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평안함을 얻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이 파티를 하는 동안에는 환각 증세처럼 무엇인가에 정신이 쏠려 있으니까 마음이 평안한 것처럼 느껴졌겠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보이는 것으로부터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물질, 권력, 명예,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모두 썩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리라 생각하고 그것에 올인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의 평안은 오직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회개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 마음에 작은, 정말 그 작은 우상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에벤에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 우리 모든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모든 우상을 제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 마음을 다해서 힘써서 섬겨야 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을 섬기라. 아멘. 여러분, 청년들이 노루드로 올라와서 지금 3부 예배 시간에 3층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주시고 또 주변에 청년들이 있으면 저기 좋은 공동체가 있다, 많이 소개시켜 주시고 또 청년들이 함께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함께 이제 예배를 준비할 때요, 한 10시쯤에 모여서 이 찬양팀, 미디어팀, 안내팀, 뭐 새가족팀, 이 팀장과 팀원들이 모두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제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우리의 마음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섬김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제 함께 교제를 하시는데 이 두 자매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마르다는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봉사를 하고요,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본 언니 마르다가 4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내 동생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여러분, 손님이 집에 오면 할 일이 참 많죠. 그런데 그것이 불편하고 불평이 되어지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이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잘 섬기고 싶은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많고 이 생각이 여러 가지로 생각이 되어지니까 마음이 자꾸 갈래갈래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해야 되겠고 또한 저것도 해야겠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해지고 다른 사람과 내 상황을 비교하게 되고 결국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권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4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아멘. 너의 마음이 문제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너의 마음, 마음이 나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마음이 나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늘 양다리를 거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으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 그들의 모습을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모두 다 이 단어들이 동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물을 길어 붓고 종일 금식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상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행동으로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전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의 입술로, 나의 손과 발로 행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회개 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거룩을 회복하며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념비를 세울 때는요 늘 의미와 역할이 있습니다.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은 이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를 만드는 것과 같아요. 모든 기념비를 보면 이 지나온 과거, 또한 다가올 미래, 여러분, 이것을 연결하는 필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지만, 단순하게 과거를 회상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오늘을 그 기념비를 회상하며 살아가게 되고 내일을 꿈꾸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며 그들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그들이 나아갔을 때, 여러분 12절 말씀에 에벤에셀 기념비를 세웠다고 기록을 하는데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을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여러분 이해가 무엇입니까? 기념비를 세웠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블레셋을 기념비를 세운 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블레셋이 굴복한 것은 오늘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거룩함, 그 거룩함을 그들이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보장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에벤에셀 기념비를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발자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이른 아침에도 나와서 정말 추운데 여러분 분당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싶은 그 마음, 여러분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지난날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또한 오늘을 기억하게 하고 또한 내일로 나아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또 내일 주일로 또한 한 주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며 그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우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념비를 세움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일을 기대하며 그 소망 가운데에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모든 블레셋을 굴복시키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하루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한 오늘 예배를 잘 준비하여 내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